2017년 9월 3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듣는 귀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자료는 넘쳐나지만 여전히 목말라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무엘 세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도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제 방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또 여느 때와 같이 제 막내가 이렇게 또 쪼르륵 이제 찾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어제 따라서 처음 제가 이렇게 받는 질문을 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대뜸 저한테 아빠는 왜 맨날 이 타이핑을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근데 왜 맨날 타이핑을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거를 이렇게 미리 적어놔야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잘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타이핑 하는 거야. 그랬더니, 소리가, 그냥 성경 펴놓고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냥 성경 펴놓고, 이거 얘기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타이핑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설교 준비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로 들리기보다는 저한테는 그냥 아빠 그냥 말씀 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로 제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아빠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빠는 이렇게 말씀만 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이는 갔지만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저게 맞는 건데 사실은. 그만한 실력이 안 되면 실력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인 거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좋죠. 그냥 성경 말씀 함께 읽고 그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미니스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뭐 성경 통독회 이런 데 가신 분들이 은혜 많이 받고 오지 않습니까? 막 처음에는 괴로워요. 막 앞에서 막 그것도 막 굉장히 빠르게 읽거든요. 막 정독해서 또박또박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은 막 눈으로 따라가기가 바빠요. 처음에 막 몇 시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뭐 오전 반낮을 지나고 오후 되고 저녁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 되고 하면은 그 성경 읽는 것만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미니스트를 하는지 말씀 자체에 위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그런 거를 꼭 뭐 성경 통독회 가서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를 걸어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이제 하나죠. 근데 이걸 갖다가 뭘 자꾸 설명하려고 이것을 이제 덧붙이고 저것을 붙이고 또 사족을 붙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오히려 말씀 그 자체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설교가 또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올바른 안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안목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안목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통전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셨던 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같은 본문이라도 읽을 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다르거든요. 이게 마치 다이아몬드 같은 거래요. 너무 반짝반짝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이아몬드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빛깔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느낌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어떤 각도,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참 말씀의 신비이고 능력입니다. 성경도요. 전체적인 흐름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읽기 위해서는요, 다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성경 전체에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그 맥을 볼 수가 있어요. 큰 흐름을 볼 수 있고 큰 관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오지 않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 큰 어떤 파운데이션이 없으면은 이 퍼스펙티브가 없으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기서는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는 이랬다가 하나님은 저기서는 저랬다가 정반대되는 말씀이나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본문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정신분열증 환자 혹은 좀 이중적인 분처럼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들쭉날쭉하고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큰 안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 전체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때 오게 되는 이제 관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르고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기서는 한없이 자비로운 분 같다가 저기서는 뭐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작은 문제 가지고도 발끈하시는 그런 분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좁은 안목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잘못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일들이죠.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형성하게 되는 관점들이 있죠. 연애를 해도 연애관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나름마다의 재정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주변의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고요. 심지어는 신앙관도 있습니다. 관점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모든 게 다 좀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보이고 푸른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모든 것이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같은 것이 그것이 이제 관점입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도 월드뷰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여자가요 남자한테 심하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딱 안경을 쓰게 되면은 모든 남자는 믿을 수 없는 존재. 이런 관점으로 모든 남자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막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나에게 도피처가 되고 위로가 되어줬던 것이 술이었다면 그럼 이제 술은 내 일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가지고 내가 내 삶을 대하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얼굴이 달라져요. 이게 뭐 1년 지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변화, 은혜 받으면 오게 되는 제일 중요한 변화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다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나에게 무관심한 분, 내가 좀 달래드려야 되고 기분을 상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 조금도 이기적인 동기 없이 이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시는 분, 그분이 막 질투를 하고 화를 내는 것도 본인 자신의 어떤 인시큐리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질투, 우리를 위한 분노이신 것. 나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분노하시는 분.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분. 그런 관점이 오면요.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이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낮게 보여지지 않고요. 또 내 주변의 문제같이 보여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관점이 달라지면은 그 문제도 해결이 되어져 버려요. 어떨 때는요, 장애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물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시는 거죠. 어떨 때는 돌아가서 갈 수 있는 길을 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수 중에 한 수만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은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난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지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게 되면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게 하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하녀처럼, 하인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가진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의 자손이다, 왕의 자녀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보셔야 됩니다. 영국의 왕자들은 똑같이 군대 가서 섬기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면요, 똑같죠. 다 같은 계급장이고, 군대에서 뭐 돈이 많고 적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군대에서 뭐 학벌 같은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런데도, 제가 보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 해리 왕자다. 그럼 해리 왕자가 하는 모습을 보면요, 다를 거예요. 똑같은 군인이라도 풍기는 것이 다릅니다. 왜? 그 왕족이 가지고 있는 고품스러운 것이, 노빌리티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내 자신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다른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나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고 또 그 가운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모험하고 모든 곳곳을 다 이렇게 여행하고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 보니까 옆에 이웃들이 자기들 땅, 그 밭의 땅 그 1m 가지고 이게 우리 땅이냐 니네 땅이냐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심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세상은 저렇게 넓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코고마 1m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어떨 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잘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문제로 아웅다웅하고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김정은이가 6차 핵실험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손에서 막 땀이 나면서 솜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아, 제가 미친놈인 줄 알았지만 저럴 줄은 몰랐는데 막 이러면서 당황하고 계시겠습니까? 안 그러시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막 이거 가지고 막 디베이트하고 아웅다웅하는 것도 사소한 문제입니다. 중요하지 않게 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어프로치하고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더 크고 높은 차원의 것들이 오면은 차원 낮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덮이게 됩니다. 이 시대는요, 사무엘 세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보면은 한나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자식이 없어.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심하게 격분하고 괴롭혔다라고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내가 낳는데 아마 더 애틋하고 안타까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남편은 저 여자를 더 끔찍히 위하는 것 같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고 안 낳고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하자가 있는 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격분시키는 거죠. 나는 있는데 너는 없냐 하고 이제 하니까 마음이 너무 한나가 괴로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토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장 10절 11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끼고 안고 막 꼬집고 물어뜯고 좋아가지고 일평생 붙들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받는 수모와 고통을 주님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구하였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참 한나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 자기가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22절 보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얼마나 아싸랍니까? 분명한 여자예요. 내가 지금 서원제 드리러 갈 때 매년 드리는 제사 드리러 갈 때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젖뗄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면은 내가 데리고 하나님께 가서 그를 보이고 영원토록 거기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늘 하는 핑계가 아닙니다. 아들 받고는 그 약속 그냥 했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것도 아니고요. 기억은 하는데 찝찝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시간을 벌어보고자 하는 그런 속셈도 아닙니다. 저 때는 나이를 대략 2살에서 5살 사이로 그 당시에 보았다고 하는데요. 뭐 길게 잡아서 5살이라 봅시다. 5년 동안 나 키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5살이 되면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겠다. 5살이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5살이라고 떼어놓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마음이 더 편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만큼 더 아이가 커나가는 것을 보고 정이 들면 더 힘들 수 있죠. 정떼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5살, 6살 이때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6절, 28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는 기억도 못합니다. 자기 옆에서 기도하던 여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중얼중얼 막 기도하니까 여자여 네가 벌써부터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술주정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대화를 오고 갔던 일이 있습니다. 엘리는 기억도 못하죠. 근데 한나가 내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나는 당신과 이런 대화를 했던 사람이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리다 이야기하는 축복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고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응답하셨기에 나도 나의 소원을 지금 갚나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심플한 모습입니다. 이게 한나의 위대한 모습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처음 시작은 어떻습니까? 막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건져낼 사사를, 지도자를, 선지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뭡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 땅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 내 삶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혹은 나의 괴로움이 될 수 있죠. 아들이 없어도 남편이 사랑해주니까 그냥 살 수 있는데, 아, 옆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계속 격동케 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는,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뭔가 대단한 꿈과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비전과 방향과 열매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아마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이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또 두 번째 왕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로 자라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나는 그저 나의 심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뿐인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나의 약속을 이행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무엘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은요, 여러 어려움과 핍박과 궁핍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들이에요. 여기 좀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여기 좀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막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물론 1세대인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그런 사무엘 세대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열매와 같은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3장 1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종교 행위는 무지 많은데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과 비전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갈급해합니다. 텍사스에 홍수가 났지만 정작 마실 물이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뉴스를 보니까 막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스토어에서는 24개들이 생수를 갖다가 두 배 이상 뻥튀기 해가지고 40몇 불에 파는 것이, 그것이 이제 SNS에 돌아가지고 치탄을 많이 받았죠. 홍수 때문에 온 사방이 물인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각종 설교, 수많은 교회들, 스타 목사님들, 수많은 신앙 서적들, 많은 자원들이 있지만 홍수같이 범람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은 희귀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또 책임을 통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와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엘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반면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늘 켜져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살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 아이, 세상은 주목하지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아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그 아이, 그 바로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말과 엘리의 눈이 점점 나빠져 보이지 않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이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노안이 왔더라 이것이 아니죠. 영적인 분별력이, 그것도 대제사장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이제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도 비전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자꾸 이 세대 같아요. 우리의 세대 같습니다. 저는 이 엘리의 제사장을 보면서 늘 그런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사무엘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엘리가 되려고 하는 조짐이 있거나 그 길을 가게 되면 주님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종교적인 액티비티가 있고 수많은 자원들이 넘쳐나고 수많은 교회와 또 종교 활동들이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따로, 내 자신을 위한 삶 따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무엇인가를 들읍니다. 듣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자기 이름을 불렀으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불렀다고 생각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6절에 가서 또 듣고 또 가서 얘기했더니 물어봤더니 나는 아니다 가서 자라 반복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성전에서 그렇게 지키면서 섬기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몰랐지 않을 수도 없죠. 알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 즉 경험적으로 체험하여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들어서 또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 그때였다는 거죠. 아직.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때 세 번째로 또 부르십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불렀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제서야 엘리도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런 음성이 있으면은 반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10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전에는 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주변 사람과 또 내 마음의 감동과 떠오르는 생각과 설교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겠어. 뭔가 느껴져.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그 말씀을 우리가 뚜렷하게 듣기 시작하게 된다고요? 거기에 반응하게 될 때. 제일 좋은 게 설교 아니겠습니까? 매주일 와가지고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각자마다 동일한 메시지를 다르게 주님께서 적용해 주시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 맞아요. 그렇네요. 아, 아멘. 아, 저 얘기는 좀 감동적이네. 눈물 좀 나고. 아, 저 얘기는 좀 웃기네. 한번 웃고. 땡!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반응이 요구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걸어오시는데 무엇을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뜻이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나도 판단하겠습니다. 나도 한번 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해 봅니까? 딴 신한테 가서 기도해 보나요? 아니면 그냥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까? 아, 기도해 보면 기도해 봐야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는 뭡니까? 대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하지만 말씀하옵소서 반응을 보이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떻게 듣겠다고요?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듣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언제요?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가 아니라 조용함 가운데, 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조용히 머물러 있을 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개인적인 반응을 통하여 잠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설교 말씀에 대하여 그렇다면 나는 저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까? 저 말씀이 지금 내 현재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그랬더니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 13절에서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뭡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그래서 그 본인도 알고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대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뒤에다가 포커스를 두면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반부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부터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먼저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For it is time for judgment to begin with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왕의 왕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살피시고 가부를 주님께서 가리시고 모든 굽어진 것은 바르게 곱게 하시고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부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 심판하려고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짓거리를 우리가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이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 어린 이제 선지자로 훈련받고 세워지기 이제 시작할 사무엘에게 처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집부터 먼저 살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현재의 틀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들,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거 먼저 손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어려움이고 답답함이고 또 챌린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더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나의 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갈 때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 쉽지 않았겠죠. 자기를 거두고 자기의 바라볼 수도 없는 그 대단한 대제사장 엘리에 대하여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 또 나중에 보면 그걸 전하게 되거든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라인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무엘 세대입니다.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이때에 사람들이 마시고 눈이 밝아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자기의 것들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대로 동의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상관없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가솔들부터 먼저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무서운 것도 또 저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회이고 또한 모든 잘못된 것들, 모든 어그러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을 다시금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엘리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무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머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반응을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19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묻고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입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거죠. 내 입에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 넣어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또 기도되어질 때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응답하시는 그런 놀랍고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 alone are worthy in you. when you pray, I pray. And when you pray, I pray. Where you go, I go. What you say, I say, God. And when you pray, I pray. And when you pray, I pray. Where you go, I go. What you say, I say. And when you pray, I pr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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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Where you go, I go. What you say, I say, God. And when you pray, I pray. And when you pray, I pray. Where you go, I go. What you say, I say, God. And when you pray, I pray. And when you pray, I pray. We worship the Lamb of Heaven. Yes, we do. We give glory to your name, honor to your name.
Pray, I pray. When you pray, I pray.